1948년 8월 15일에 이승만 대통령과 그 다음에 이 나라의 지도자들과 함께 대한민국이 공식적으로 이제 건국이 됐습니다. 나라가 이제 세워지면 그럼 다 헌법이 있는데 우리나라도 그때 이제 헌법이 만들어졌어요. 그 헌법에 이 대한민국의 모든 개개인은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행복 추구권. 그 다음에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우리가 천부적인 자유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자유가 그 헌법 안에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누구나 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이런 자유를 누리면서 살고 있는데 문제가 뭐냐, 이런 자유를 누가 어떤 방식으로 쟁취를 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줬는지 여기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문제고 대한민국 교회의 문제고 대한민국 목사들의 문제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문제예요.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특별히 대한민국의 많은 교회, 많은 목사, 많은 성도들이 여전히 국가와 교회, 국가하고 교회가 하나가 돼 있는 이런 상태, 정교일치라고 이야기하는데 신약성경의 원리는 정교분리입니다. 구약의 원리는 정교일치고, 근데 정교분리가 뭔지, 국가교회에서 교회가 완전히 분리된다는 것이 뭔지 이런 것을 알지 못한 채 대한민국의 대다수 성도들, 교회들, 목사들이 16세기, 17세기에 루터, 칼빈, 쯔빙글리 시대 아니면 구약시대에 안주해서 살고 있어요. 구약시대에. 다시 말해 신약교회가 아니라 구약식 교회, 아니면 신약교회가 아니라 천주교식 교회를 사람들이 머릿속에서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 보다, 이렇게 오해를 하고 어느 면에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제목을 루터와 칼빈 츠빙글리의 한계, 국가교회, 그 다음에 유아세렌 노, 그건 비성경적이다, 그 다음에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제가 성인 침례라고 얘기했는데 꼭 뭐 20살이 되지 않아도 15살이 된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해하고 듣고 이해하고 예수님을 의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사람들만이 예수님처럼 이렇게 죽었다가 묻혔다가 다시 일어나는 것을 그림으로 보여주는 이 성인 침례, 이것이 예수 성경적인 거다, 이런 그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의 목적은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게 16세기에 일어난 위대한 그런 그 역사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이게 완성이 되질 않았어요. 완성이 되질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 16세기에 유명한 루터, 칼빈, 쯔빙글리 등은 이신칭의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행위 빼고 이런 것을 회복했지만 개개인의 영혼의 자유, 영혼의 자유, 하나님이 주시려고 했던 신약시대 그 교회들에게 주시려고 했던 그 영혼의 자유라고 하는 것을 회복하지도 못했고 오히려 영혼의 자유를 핍박한 그런 인물들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 이후에 재침례교도들, 또 침례교인들, 또 자유교회 이런 사람들의 그 운동을 통해서 국가로부터 완전히 독립이 된 그런 교회, 또 개개인이 양심의 자유를 가질 수 있는 것, 종교의 자유를 갖는다는 것, 그 다음에 믿는 자들, 믿음을 고백할 수 있고 믿음을 이 복음을 이해할 수 있는 자들만이 예수님처럼 받는 그런 그 침례, 그런 자들로만 구성이 되는 그런 교회, 이런 거를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세워주셨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가야 예수님이 하시려고 하는 신약교회가 되는 겁니다. 16세기, 17세기 여기 해서 국가교회, 신정정치, 종교일치 여기에 머무르면 그 아주 구약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구원은 겨우 받을 수 있어도 속박의 상태에 갇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의 목적은 세 가지예요. 첫째, 국가교회 제도가 국가가 교회를 지정해 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것만 믿어야 된다. 지금 식으로 여러분 이슬람 국가, 이란이라든지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100% 그것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국가교회거든요. 그 국가교회 제도가 인간의 양심을 얼마나 억압을 했는가, 이걸 먼저 보여드리려고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와 그 다음에 국가를 분리시킨 이유, 신약시대에는 교회와 국가를 분리해야 된다. 세 번째, 침례교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완성하신 신약시대의 그 자유로운 복음, 신약시대 교회, 이런 특징이 무엇인가, 이런 거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22장 23장을 읽었는데 22장 23장에는 국가교회의 정교일치가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어떤 종교 지도자들이 나타나서 이런 그 일반 시민들 이런 사람들을 폭정을 통해서 종교 제도를 통해서 억압하는가, 그거를 예수님께서 하나하나 꾸짖으시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2장 23장을 읽으시면서 이게 국가교회의 폐해고 정교일치가 되면 이런 일이 생겨나는구나, 이걸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서 이걸 들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정교 분리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 말씀이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에 바리새인들, 헤롯의 제자들 이런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17절에 카이사르에게 공세를 바치는 게 율법에 맞냐 맞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물어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 위선자들아 너희가 어째 나를 시험하느냐 하시고는 예수님께서 데나리온 하나를 가지고 와라, 그 말씀하시면 뭐라 그래요? 이 형상과 여기 그 데나리온의 그 새겨진 글이 누구의 것이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카이사르의 것입니다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카이사르의 것들은 카이사르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들은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그 위대한 선언이에요. 이거 신약교회를 하시려고 한 그 위대한 선언, 놀라운 말씀을 지금 주신 거예요. 자, 그럼 이게 왜 이런 말씀이 나오게 됐는가. 구약시대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신정국가였어요. 뭐 왕도 있고 뭐 재판관도 있고 인간의 어떤 지도자가 있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직접 명령을 통해서 치리하시는 그런 신정국가. 신정국가는 이게 국가와 교회가 하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정교분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정교일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율법,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희생예물 드리는 그런 그 예식, 이걸 우리가 의식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 가지 절기를 지켜야 되고 여러 가지 헌물이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왕권도 있고 그 다음에 사회제도가 있어요. 시민법. 네, 시민법. 이 모든 게 하나로 결합이 된 거예요. 하나로. 그러니까 그 땅에서 살려고 하면 반드시 십일조를 강제로 내야 되고 강제로 거기 있는 시민법 지켜야 되고 거기 있는 이 의식법 이런 걸 다 지켜야만, 그래야 그 땅에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국가교회예요. 구약시대 그 유대교는 예수님 오셨을 때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이 좋은 의도로 이런 것들을 이제 주셨지만 인간의 죄로 인해 그 국가교회 신정정치 체제가 부패하고 결국 종교하고 권력, 이 정치 권력이 결탁해서 인간을 억압하는 그런 체제가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23장을 가서 보시면 여러 형태의 그 종교 지도자들이 그 불쌍한 그 성도들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억압하는 이런 내용과 함께 예수님께서 그들을 질책하시고 책망하시는 내용이 그 안에 가득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3년 반 동안 공생애 사역하시는 가운데 맨 마지막 부분에 마태복음 16장 가서 보면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가서 믿음의 고백을 베드로에게서 이제 들은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이 믿음의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아직 세우지 않았어요. 나중에 이제 세우신다고 해서 오순절 강림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약교회가 이제 세워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약교회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정교 분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카이사라의 것들은 카이사로, 그렇죠? 하나님의 것들은 하나님께 바쳐서, 그래서 국가가 국교, 국교를 지정할 수 없는 이 위대한 선언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에서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신약교회가 되려고 하면, 그럼 우리가 뭐 믿기만 하면 되는 거지. 근데 믿기만 하면 어렵습니다. 왜 어려운 일이 왜 생기느냐? 국가가 내 신앙을 강제한단 말이에요. 이걸 믿어야 된다, 저걸 믿어야 된다. 심지어 믿지도 않는 그런 황제가 이런 이건 믿어야 된다, 공회를 열고 해서 여러 가지 교리를 제정하고 이렇게 이제 나오면 그것대로 해야 되니까 어떻게 영혼의 자유가, 성경대로 믿으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가진 믿음의 자유가 폐파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모든 것들을 미리 내려다 보시고, 그리고 정교 일치에서 정교 분리가 신약교회는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 정치와 그 다음에 종교가 완전히 분리가 돼야 된다. 이건 종교의 뭐 목사나 이런 사람이 정치 발언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국가가 국가의 교회를 지정해서는 안 된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제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고 이제 승천하신 이후에 무려 1750년이 지나서 이 지구상에 처음으로 국가와 그 다음에 이 교회가 분리가 되는 일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1700년 동안은 온 세상 모든 나라가 다 국가하고 교회가 하나가 돼 있는 거예요. 국가와 교회가 그 가운데서 너무나 많은, 특별히 믿음을 가지고 성경대로 살려고 하는 이런 그 성경 신자들이 억압을 받고 이단으로 몰려서 수장되고 화형되고 참수형 받고 이렇게 해서 엄청나게 어려운 그런 삶을 살게 됐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초대교회부터 시작해서 교회 역사를 좀 이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교회가 핍박받던 시대가 있었어요. 초대교회 AD 한 30년경부터 AD 313년까지 초대교회 시대에 아주 순수한 복음이 선포가 돼 이런 가운데 혹독한 핍박이 이제 성도들에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부활 이후에 교회는 성령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정말 놀랍게 세워졌는데 세상이 그 복음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종교인들이 환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초대교회의 그 역사를 담은 사도행전을 가서 읽어보면 시작되면서부터 박해, 그 다음에 핍박의 역사가 있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산헤드린 공회에 이제 탄압을 받는 내용이 앞부분에 기록이 되어 있고, 사도행전 7장 59절에 가서 보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하는 그런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 장 8절에, 8장에 가서 보면 사울이 그냥 혈기가 그냥 해갖고 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위협을 내뿜었다 그랬어요. 이렇게 이제 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그 결과 결국 교회가 이제 세상으로 흩어져 나가면서 세상 곳곳에 이제 복음을 선포하게 되고,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26절에 가면 안디옥이라고 하는 당시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그런 그 도시에 거기 가서 말씀을 선포하고 전달하고 이렇게 하다가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해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얻게 됐다. 그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회심한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이 세계 즉 그 지역에 선교 여행을 이제 다니면서 곳곳에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는 그런 모습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이런 가운데 로마 제국이 체계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게 됩니다. 그게 AD 64년부터 313년까지인데 AD 64년에 유명한 네로라고 하는 이런 황제가 있었어요. 로마에서 큰 화재가 발생했는데 이 화재의 원인이 그리스도인들이다 이렇게 이제 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처형하고 죽이고 콜로세움 그 경기장 안에다 집어넣고 사자들의 밥이 되게 만들고 십자가에 매달고 화형으로 죽이고 하는 그런 일이 시작이 됐고, 그래서 많은 역사가들이 사도 베드로 또 사도 바울도 네로 시대에 아마 순교를 당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AD 90년에서 96년에는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이제 등장을 해서 내가 주와 하나님이니까 나한테 경배해라, 그리스도인이 할 수 없다고 해서 많은 박해를 받고, 그 이후에 또 트라이안우스라고 하는 트라이안이라고 하는 이런 황제가 등장해서 기독교 신앙 자체가 불법이라는 그런 원칙을 확립을 하고 그냥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은 그냥 죄인으로 간주하는 이와 같은 법이 만들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황제 내가 주니까 나를 시인하면 그러면 살려주겠다 해서 또 수많은 사람들이 처형을 당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약 200년간 이제 지속이 되다 맨 마지막으로 AD 303년에서 313년까지 디오클레티아누스라고 하는 그런 황제가 등장해서 엄청난 박해를 합니다. 그래서 또 그와 함께 갈레리우스라고 하는 동방의 이제 황제가 나타나서 그리스도인지 박해하고, 그래서 아주 가장 혹독한 박해, 성경을 압수해서 불태우고 교회를 폐쇄하고 수천 명 감옥에 가두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영어 역사에서도 대박해, The Great Persecution, 대박해라고 불리는 이와 같은 박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조금 지나면서부터 한 AD 50년경부터 AD 한 313년 이때까지 약 250년, 한 270년 동안 10차례 공식적인 크리스찬 박해가 로마 제국에서 있었습니다. 수많은 순교자들이 믿음대로 살다가 이제 죽어갔지만 그래도 교회가 사라지지 않았어요. 예수님 말씀대로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그 하신 대로 그 뜨거운 핍박의 그 불 속에서 교회가 점점 더 성장을 해나갔습니다.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 가운데 한 200년, 250년이 지나다 보니까 박해 때문에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지친 거예요. 아, 이걸 좀 어떻게 좀 벗어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순교하고 믿음을 지키기보다는 타협을 선택하는 이런 성도들이 이제 생겨나고, 또 로마라고 하는 그 제국의 어떤 그 위기감, 혼동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기니까 로마 제국의 황제가 이거를 종교하고 그 다음에 정치를 이걸 하나로 이제 엮어갖고 이래서 로마 제국의 평화를 유지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이용해서 정치적인 그런 목적으로 사용해야 되겠다 이런 그 생각이 로마 황제의 머릿속에 이제 등장했어요. 이러면서 나타난 사람이 콘스탄틴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AD 306년에 서방의 이제 황제로 이제 즉위를 합니다. 자기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자, 그리고 결국 312년에 밀비우스 다리 전투, 우리가 밀비언 다리 전투라고 이제 영어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거 이제 나가는데, 뭐, 꿈에 2표로 승리하라고 하는 이와 같은 걸 내가 환상을 봤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그 표가 뭐냐? 십자가 표예요. 그래서 십자가 문양을 군기에 새기고 그리고선 결국은 내가 승리하게 됐는데 기독교에서 믿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도움으로 내가 승리했다고 선언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왕국 로마 제국 전체를 다 차지하고 이거 다스리기 위해서 가만 보니까 기독교 세력을 이거 끌어들여서 그걸 하나로 만들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십자가를 이제 들고 나와서 그래서 이 십자가 문양을 가지고 나가면 내가 승리하리라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뭐 환상을 봤다 이래 갖고 이제 십자가 하나님의 도움 이런 걸 승리했다고 이제 선언을 하고, 그러고는 그 다음에 AD 313년에 밀라노 칙령을 이제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 박해하는 걸 공식적으로 중단을 이제 시키고, 그 다음에 예배 드려도 좋고, 그 다음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도 사유재산 가져도 좋다, 이런 거 얘기하고, 교회에 이제 여러 가지 특권을 부여하고, 성직자에게 세금 면제 혜택을 주고, 이런 일들이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교회가 이제 너무나 이제 어려움을 겪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환호하지 않았겠어요. 너무 좋은 그런 정책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신앙의 자유를 위한 이런 그 정책처럼 보였지만 실제로 로마 제국의 그 정치적 안정과 제국 통합을 위한 그런 수단으로 이 콘스탄틴이 이것을 이용했다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콘스탄틴 자체가 불신자예요, 여러분. 콘스탄틴 황제가 불신자인데 니케아 공의회 뭐 이런 거를 이 황제가 다 소집을 해갖고 그 공의회 회장이 황제예요, 의장이. 그래서 예수님 믿는 거 이렇쿵 저렇쿵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이런 일이 이제 생긴 거예요. 다시 말해, 교회가 국가의 지배를 받는 이런 시대가 이제 열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250년간의 박해 속에서 믿음이 이제 정화됐지만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이것을 이용해서 제국 통합의 이제 도구로 이제 삼게 됐어요. 자, 그리고 얼마쯤 지나서 AD 380년에는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된 겁니다. 그래서 테오도시우스 1세가 기독교를 로마 제국의 유일한 공인 종교로 선포했어요. 국교로 선포를 한 거예요. 로마 제국의 국가 교회는 이 기독교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젠 그리스도인이 핍박받는 그런 층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특권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에서는 내가 그리스도인이야 하면 특권층이 되는 이러한 놀라운 변화가 생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제도화되고 교회가 국가 행정의 일부가 돼서, 그래서 교회의 모든 주교들 뭐 이런 거 관할하는 걸 누가 해요? 지금 황제가 이런 모든 걸 하는, 믿지도 않는 불신자 황제가 교회의 뭐 주교들 뭐 이런 걸 다 임명을 하고 교회 전체를 다스리는 이런 일이 제도화된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 이제 유아 세례를 우리 지금 같으면 애기 나면은 그러면 동사무소든 뭐 행정복지센터 거기 가서 해서 신청을 해갖고 뭐 났다 그러고 출생증명하고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에는 출생증명이 뭐냐? 세례가 출생증명이에요. 세례, 유아세례 받는 게 그 나라의 어느 주교든지 어느 뭐 천주교 신부든지 하여튼 거기 가서 이 세례, 유아세례를 받는 게 그게 시민등록이 되는 거예요. 그 유아세례를 받고 시민등록이 돼야만 나중에 죽을 때 공동묘지에 묻힐 수 있는 이런 특권이 생기는 거예요. 그 시민이니까. 그 시민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유아세례 받고 그래서 국가교회 일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의 순수함은 국가의 권력 아래 완전히 갇히는 이런 일이 이제 생긴 겁니다. 이게 어느 때까지 갔냐? 590년까지, AD 590년까지 이렇게 국가교회로 전락하게 되고, 그래서 국가교회는 인간의 보호, 뭐 왕의 보호를 받는 거, 이런 것, 이런 걸 얻어냈거든요. 근데 뭘 잃었냐?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를 잃어버렸어요. 왕에게 의지하는 거예요. 왕이 우리를 도와줬으니 우리를 보호해 줄 것이다. 하나님이 아니고. 그렇죠? 예,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종교개혁을 일으키셔야 될 이런 이유가 이제 생겨나게 된 거다. 그러니까 잘 이걸 생각을 하시면서 교회사를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국가 교회는 국가가 교회보다 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황제가 교회를 다스리는데 이게 AD 590년 넘어가면서부터 교황제도가 실질적으로 이제 시행이 됩니다. 교황제도. 그게 누가 시작을 했냐? 교황 그레고리 1세라고 한 사람이 AD 590년부터 604년까지 이 뭐 교황 노릇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교황직을 처음 시작한 그런 시조가 이제 되는데 이게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이게 바뀌게 된 거예요. 국가 밑에 교회가 있는 거 아니라 교황이 국왕보다 더 세력이 커지면서 국가 위에 교회가 되는 교회 국가가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다시 말해 교황이 왕들보다 더 높은 권력을 가진 그런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국가를 지배하는 신정적인 통합체제가 이 서유럽에서 확립이 된 겁니다. 이렇게 이제 확립이 되다 보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역사 시간에 배웠듯이 11세기 1077년에 일어난 카노사의 굴욕, 그레고리우스 7세라는 사람하고 그 다음에 신성 로마제국의 황제 하인리히 4세하고 아니, 말을 안 듣고 하니까 결국 이제 파면을 하고 하니까 이 하인리 4세가 알프스 산을 넘어갔고 그래갖고 무릎을 꿇고 뭐 3일 동안 그냥 그 얼음 속에서 눈 속에서 용서해달라 그러고 하는 그 카노사의 굴욕 이런 얘기 다 들으셨잖아요. 그 정도로 교황권이 저 위로 올라가 있고 황제들이 벌벌 떨고 이렇게 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면서 이게 최고조로 올라간 게 13세기에 교황 이노첸시오 3세, 우리가 이노센트 3세라고 옛날에 배웠는데 이 시기에 1198년에서 1216년에 교황권이 가장 높이 올라간 최고조가 올라가는 이러한 시대가 이제 있었어요. 자, 이러한 시대에 또 어떤 일이 생겼냐? 그 다음에 교황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그레고리 9세입니다. 이 사람이 무슨 악독한 짓을 했냐? 1233년에 종교 재판소를 설립을 했어요. 종교 재판소 인퀴지션이라고 하는 건데, 자, 어떤 일이 생겼냐? 프랑스 남부, 그다음에 이탈리아 북부 지역에 성경대로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겨났어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의 수가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레고리 9세가 이전까지 주교들이 임의로 시행하던 그 이단 재판을 이제는 교황청이 직접 통제하는 그러한 그 제도적인 기구로 중앙 집권화하는 그런 일이 생겼어요. 그 일을 한 그 자체를 종교 재판소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표면적인 목적은 이단을 근절하고 교회의 순결을 지킨다. 근데 가톨릭 교회가 이단이라고 한 게 지금 우리 입장에서 보면 다 성경 신자들, 성경대로 믿겠다고 한 그런 사람들. 그래서 실제 목적은 교황권에 복종하지 않는 신앙 운동을 진압하고 통제하려는 게 진짜 목적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교황권이 최고조로 올라가던 그런 시대에 또 동시에 어떤 일이 생겼냐? 로마 가톨릭 교회, 교황의 권위를 거부하거나 우리는 성경 그대로 믿고 싶습니다. 성경 그대로 바이블 빌리버가 되고 싶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급증하니까 이들을 조직적으로 제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종교재판소를 이제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때 이제 이단으로 몰린 사람들이 누구냐? 12세기, 13세기에 알비파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등장했어요. 카타리파라고도 이야기하고 이 사람들의 특징은 우리가 성경이 있으니까 교회가 이렇게 믿어라 저렇게 믿어라 뭐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 스스로 성경을 읽고 우리 스스로 성경을 해석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로마 교회의 부패, 교황의 권력 남용, 교회에 무슨 황제가 있냐 교회에, 그렇죠? 이런 걸 이제 비판하고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검소하게 살고 그렇죠, 열심히 부지런히 일하되 검소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따르는 경건한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니까 이 교황청에서 종교재판소를 이제 운영하면서 알비 십자군을 만들어서 대량 학살하는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네이버나 어디 뭐 아니면 챗GPT에도 그냥 가서 알비파 대학살 이렇게 치면 그럼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알비예요. 알비, 알비라고 하는 그 도시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자, 그러고 나서 12세기부터 또 17세기 프랑스의 그 리옹이라고 하는 지방에서 일어난 왈도파 운동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똑같은 얘기를 한 거예요. 성경만이 우리 신약시대 교회의 유일한 표준이고 이 성경만이 우리의 유일한 권위입니다. 또 왜 사자만 말씀을 전하냐, 성경 가서 읽어보니까 누구나 다 말씀 전할 수 있고 누구나 성경을 가르칠 수 있고 한데 꼭 사제, 로마 카톨릭 교회 트레이닝을 받은 이런 사람만 전한다고 한 말이 성경에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누구든지 가서 전도할 수 있고 성경 공부 원한다면 가르칠 수도 있고 그런 거지. 그 다음에 교황과 성직제도의 타락을 이제 거부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죽이고 이단으로 몰고 학살하기 위해서 종교재판소를 이제 운영을 했습니다. 어찌됐든 13세기, 14세기, 15세기, 16세기 이제 가면서 이러한 그 성경대로 믿어야 되겠다는 이러한 그 운동이 유럽 전역으로 이제 확산이 되다 보니까 성경을 읽거나 성경을 번역하거나 자유로운 신앙을 가진 자들을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이단이라는 그러한 명목을 내걸고 대거 희생시키는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마녀사냥이다, 이단 마녀사냥이다, 여러분 그런 내용이 다 이래서 이제 생긴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진짜 성경대로 믿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 다 뭐로 불러 그냥 이단이라고 해서 역사의 기록에 다 이단이라고 하고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을 죽이는, 그래서 종교재판소는
인간의 양심을 제도적으로 억압한 교황권의 이제 상징이 됐고, 이게 무너지는데 약 600년이 걸렸다. 그러니까 1200년경에 이제 만들어졌는데 1800년대 가서야 유럽에서 거의 사라지고 스페인 같은 데는 그 이후까지도 남아있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 당시 이제 1225년에서 1274년경에 유명한 천주교의 그 신학자가 등장해요. 그 사람이 이름이 토마스 아퀴나스입니다.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도 뭐라고 얘기하냐, 이단자는 국가의 칼로 제거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한 거예요. 이게 누가 세운 거냐,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3세기 4세기경에 북아프리카에 나타난 성경대로 우린 믿고 싶습니다 하는 도나티스트들, 이 사람들을 무력으로 제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국가 아니면 교회가 무력으로 이단자들을 제거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그 이론을 만들어줬는데, 토마스 아퀴나스가 똑같은 그런 그 이론을 가지고 천주교의 그런 핍박을 정당화시키는 이와 같은 그 악행을 저지른 게 역사에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간의 양심을 지배한 이와 같은 그 제도가 로마 교황 제도고, 그 다음에 종교 재판소 제도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면 좋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16세기로 넘어가면서 종교개혁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종교개혁이. 왜 종교개혁이 생겼냐,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종교개혁을 마련하신 거예요. 이런 이유 때문에 인간의 양심, 인간의 자유를 이렇게 훼손하고 파멸시키는 이와 같은 그 집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16세기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16세기 후반 이렇게 넘어가면서 11세기, 18세기 가면서 이게 이제 미완성으로 끝나니까 재침례교도들, 침례교, 또 프리처치, 자유교회 이런 그 운동을 통해서 강제성이 없는 자유로운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된다, 영혼의 자유, 그렇죠? 이 영혼의 자유까지 이르는 이와 같은 그 믿음을 회복시키는 그런 역사를 시작했어요. 그러면 이 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뭐예요? 국가교회를 제거하는 거예요. 국가가 교회를 지정하고 너 이것만 믿어야 된다, 이게 제거가 돼야, 그래야 예수님 말씀하신 신약교회가 설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려면 양심의 자유가 있어야 되고, 믿는 자들만이 교회의 일원이 돼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믿어야 되겠다는 이런 게 이제 서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1차적으로 말틴 루터가 1483년에서 1546년까지 살았는데, 아시는 것처럼 1517년 10월 31일에 비텐베르크 성문에 95개조 논제를 이제 붙이고,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 복음을 이제 이신칭이 복음을 이제 회복을 했어요. 위대한 그런 일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 거기서 끝난 거예요. 뭘 안 했어요? 국가교회를 개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루터교회는 국가교회로 남은 거예요. 그래서 루터교가 들어간 데는 루터교만 믿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 허용이 안 되는 거예요. 루터가 이야기한 대로 그렇게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독일의 영주들이 그 교회의 수장이 되는 이런 일이 생긴 겁니다.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 교회의 수장이 되는 그런 일이, 그래서 세속 권력이 교회를 관리하는, 루터 교회를 관리하는 그러한 그 폐단이 전혀 시정이 되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1525년에 농민전쟁이 일어나고 할 때 루터가 세상 권력자들이 무력으로 진압하는 거 이런 걸 지지하고, 그 다음에 양심의 자유를 가지고 살려고 하는 재침례파 이런 거 박해 이런 거 하는 거 동의하고, 유대인들 척결해야 된다고 해서 이 반유대주의 이렇게 해서 선전을 하고, 그 다음에 유아 세례 그대로 유지하고, 또 세례를 언약의 표로 봤지만 이건 성경에 근거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루터는 이신칭의 그 믿음의 그 복음을 회복하려고 노력한 것 사실에 위대한 일입니다. 그런데 영혼의 자유의 복음을 회복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지금 누리는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는 루터가 준 게 없습니다. 전혀. 오히려 그거를 압박을 하고, 그렇게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 탄압하는 그런 데 앞장을 섰던 그런 사람이 루터다. 자, 그 다음에 누가 등장하냐, 존 켈빈이라는 사람이 1509년부터 1564년까지 이제 살았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주권, 뭐 은혜, 그 다음에 이중예정설, 어떤 사람은 태어나기 전에 창세 전에 천국 가기로 예정이 되어 있고, 어떤 사람은 태어나기 전에 지옥 가기로 예정이 되어 있다, 이런 그 이중예정 이런 거 강조하면서 개혁신학, 그 다음에 장로교회 이제 원조가 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스위스 제네바에 신정국가를 설립을 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정국가를 설립을 한 거예요. 신정국가. 신정국가가 되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제네바에 사는 모든 시민들의 사생활, 예배, 사상을 통제하는 거. 이렇게 칼빈이 하라는 대로만 딱 이렇게 해야지 그거 외에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좋습니까? 아니에요. 그거 올바른 거 아닙니다. 예, 특별히 세르베투스라고 한 사람을 이제 화형을 시키는 그런 사건이 생겨요. 이 세르베투스는 삼일체 교리를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 삼일체 교리를 믿지 않는다고 그를 이제 사형을 시킵니다. 여러분 그런 일 하면 안 되잖아요. 누가 뭐 불교를 믿든지 이슬람교를 믿든지 그걸 믿는다고 그렇게 해서 사형을 시키거나 하면 안 되잖아요. 이건 양심의 자유를 부정하는 그런 그 상징이 되고. 그래서 칼빈이라는 사람의 개혁은 구약시대 신정정치로 돌아가 인간 개개인의 양심의 자유 회복하는 데 실패한 거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제네바 통치는 신정국가 구약시대 교회로 돌아가는 그런 일이었고 그 가운데는 인간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이런 거 전혀 허용이 안 되는 그런 시스템이었다. 자, 그 다음에 스위스의 쯔빙글리라는 사람이 1484년에서 1531년에 이제 까지 살았는데 역시 스위스 쭈리히에서 말씀 중심의 예배를 회복하고 강해 설교를 하고 미사를 폐지하고 성상을 제거하고 그러면서도 또 어떻게 해요? 국가교회를 유지한 거예요. 그래서 시 정부를 이렇게 동원을 해서 자기 마음에 맞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색출해서 죽이고 하는 그런 일을 쯔빙글리가 이제 감행을 한 겁니다. 그래서 쯔빙글리의 제자들 가운데 성경을 열심히 읽어보니까 선생님이 가르치는 유아 세례는 옳지 않습니다. 성경 가서 보니까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거를 의지적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적으로 영접한 사람만이 침례를 받는다고 성경이 기록이 돼 있는데 그러면 유아세례가 틀린 거 아닙니까? 이거 이야기하니까 탄압이 이제 시작이 된 거죠. 이렇게 탄압이 돼서 이 사람들이 결국 성경 그대로 우리는 침례를 받겠습니다 하고 유아세례를 옛날에 다 받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나이가 들어서 성경 그대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침례를 주겠다고 서로 침례를 주는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다시 침례를 받았다 이래서 에나베프티스트라고 하는 재침례라고 하는 그런 거를 밖에 있는 사람들이 붙여준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란 이름도 밖에 있는 사람이 붙여준 것처럼 밖에 있는 사람들이 재침례 교도다 이렇게 불려준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우리는 다시 침례 받은 적이 없다, 우리가 나중에 믿음을 고백하고 받은 이 침례가 유일하고도 한 번 받은 그 침례지 그 이전에 유아세례에 그거 받은 건 그건 성경대로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건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슨 재침례를 받았냐, 난 침례 한 번 받은 것밖에 없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쯔빙글리와 이제 교리 논쟁을 벌이고 하니까 쯔빙글리가 시의회를 동원해갖고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해서 이 사람들을 물속에 집어넣고 수장을 시키고 죽이는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1527년에 펠릭스 만츠라고 하는 자기 제자를 인마드 강에다가 수장을 시켜서 처형을 시키고 그러면서 뭐라고 쯔빙글리가 얘기하냐, 너는 물속에서 침례받기를 원했으니까 물속에서 침례를 받고 죽으라고 이렇게 해서 물에 수장을 시키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고 그러면서 이제 쯔빙글리가 성경을 가르쳤지만 신약성경이 요구하는 신앙의 자유가 무엇인가 양심의 자유가 무엇인가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16세기 루터, 칼빈, 쯔빙글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종교개혁주 유명한 그런 사람들이지만 그래서 이신칭의 복음을 가지고 천주교에서 분리돼서 나와야 된다 이것까지는 가르쳤지만 여전히 국가교회, 유아세례, 그렇죠? 그래서 정교일치, 그 다음에 시의회, 국가 이런 걸 동원을 해갖고 그래서 교회를 통치하게 만드는 이와 같은 그 속박이 시대를 마감하지 못했다. 왜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 카이사르의 것들은 카이사르에게 바치고, 그렇죠? 하나님의 것들은 하나님께 바치는 이러한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그 시대의 그 시대 정신하에서 이 사람이 살면서 전혀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천주교와 똑같이 교단장, 무슨 교황, 총회장 뭐 이런 거 두고 저 위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층층이 이런 그 종교적인 그러한 그 우리 하이어알키라 그러죠. 이 저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교황, 뭐 주교, 뭐 부주교 이렇게 해갖고 쭉 내려간 이런 시스템, 이런 사람들이 그런 시스템을 유지하면서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는 그런 일을 하면서도 알지 못했어요. 그걸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다고 이제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한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시대에 머무르면 안 된다.
우리가 지금 20세기, 21세기에 살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많은 국민들, 또 교인들, 목사님들이 그 시대에 지금 머물러 있어요. 루터, 칼빈, 즈빙글리 그거밖에 몰라요. 그거밖에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무슨 교단이다 뭐다 해서 저 위에서 교황청 시스템처럼 쭉 내려오는 이런 종교적인 그런 구조를 가지고 개인 영혼의 자유를 압박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고 있어요. 이걸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획일적인 그러한 그 신앙을 요구하는 거고, 교단이나 교파가 원하는 대로, 교파를 창설한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믿어야 된다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강요하는 그런 일, 여기에 머무르면 그러면 구원은 받을 수 있어도 그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유로운 그런 인간으로의 삶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드디어 이제 참된 개혁이 1525년에 스위스 형제단에 의해서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초대교회부터 여러 형태의 성경대로 믿겠다고 하는 그런 그룹들이 이제 존재해 오다가, 그 여러 성경 신자들 가운데 16세기에는 애나베프티스트들이 이제 그런 이름을 가지고 유럽 전역에 이제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나타난 게 아까 말씀드린 스위스에서요. 1525년에 콘라드 그레벨, 펠릭스 만츠, 게오르크 블라우록이 믿는 자만의 침례를 시행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유아세례 거부하고 자기들끼리 서로 침례를 주고 이렇게 이제 하면서 애나베프티스트 운동이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유아세례는 성경에 없는 거다. 국가교회 어디 그런 곳이 있느냐. 국가가 어떻게 교회 위에 서서 국가가 교회를 관장하는 그런 일이 성경에 어디가 있느냐. 오직 우리는 성경에 따라 믿는 자들만 침례를 받고 믿는 자들만 교회가 되는 그러한 믿음 생활을 하겠습니다 했는데, 결국 즈빙글리의 탄압에 의해서 펠릭스 만츠가 수장당해서 이제 순교하고, 그 이후에 수천 명의 재침례교도들이 화형당하고 참수당하고 이렇게 해서 죽었어요. 이 재침례교인들이 가지고 있던 다섯 가지 신앙의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믿는 자만이 침례를 받는다는 거예요. 구원받고 다시 태어난 사람만이 물침례를 받는 거지. 그래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태어나자마자 그 유아가 어떻게 믿음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느냐. 그래서 유아세를 거부한 거예요. 둘째, 교회와 국가는 분리가 돼야 된다. 세속 권력이 교회를 지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교 분리를 이 사람들이 주장하고, 셋째, 양심의 자유. 이 신앙을 누가 강제해서 넌 요걸 믿어라, 넌 요걸 믿어라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양심의 자유,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천부적인 그런 권리다. 넷째, 교회는 형제애를 가진 사람들의 공동체가 돼서 반드시 다시 태어난 그런 그 신자들만이 회원이 되고, 교회는 자발적으로 하는 거지 국가가 너 어느 교회 가라 저기 교회 가라 그러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다 이런 거 주장하고, 마지막으로는 이 모든 게 성경에 나와 있는 거다. 그래서 성경의 절대권이, 이 모든 게 성경에 있으니, 특별히 신약성경이 있으니까 인간의 전통이 아니라 오직 성경만이 우리의 기준이 되고 성경만이 우리의 권위가 됩니다. 이걸 이제 주장을 한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스위스에서 이제 재침례교도 이제 운동이 나타나고, 말씀드린 대로 유럽의 곳곳에서 생겨났어요. 그 이후에 네덜란드로 이제 넘어가면 메노 시몬스, 아니면 메노 시몬이란 카톨릭 사제가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다 보니까, 아, 이거 유아세례는 성경적이 아니구나. 이걸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유아세례를, 카톨릭 신부가 유아세례를 거부하고, 참된 교회는 성경 가서 보니까 유아세례 받아서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참된 교회가 아니고 성령님에 의해서 다시 태어난 사람들만이 참된 교회다 이렇게 이제 해서 네덜란드에 재침례 교도들이 이제 생겨나게 되고, 양심의 자유를 강조하는 이런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고, 결국 핍박받다가 나중에 이제 미국으로 넘어가서 메노나이트가 되는 이런 일이 이제 생기게 됐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침례교 얘기를 하는데, 침례교도 이 당시에 재침례교도의 영향을 받은 영국의 분리주의자들 가운데서 이제 생겨나게 됐습니다. 당시에 영국 상황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영국 역시 로마 가톨릭교회에 속한 국가교회를 했어요. 근데 1534년에 헨리 8세가 이혼을 해야 되겠는데 천주교 교황이 이혼을 허락해 주지 않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수장령을 발표해서 이제부터는 교황이 우리나라 국가교회의 수장이 아니라 왕이 국가교회의 수장이 된다 해서 수장령을 이제 발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황의 권위는 영국 땅에서 공식적으로 이제 끊어지게 되고,
그 자리에 영국 국교회가 세워진 거니까 카톨릭이 뭐로 바뀐 거? 영국 국교회로 바뀌었는데 어떤 일이 생겼냐? 이건 진정한 종교개혁이 아니죠. 교회의 교리, 예배 형식, 성직제도, 권위구조는 카톨릭 그대로 남아있는 거고 단지 교황 대신에 누구로 바뀐 거예요? 영국의 왕으로 교회의 머리가 바뀐 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이유, 개인적인 그 이혼사유 이런 이유로 로마 카톨릭 교회가 결별한 거지 성경적 개혁이나 영적인 자유가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그런데 어쨌든 1534년에 카톨릭 교회로부터 분리되는 그런 일이 생겼어요. 그러고 나서 헨리 8세가 죽은 다음에 그 유명한 블러디 메리라고 하는, 그래서 피를 엄청나게 흘린 메리 여왕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헨리 8세 이제 딸인데 5년 동안 폭정을 하는데 영국의 종교 이런 살을 완전히 뒤흔들었어요. 그래서 이 여자가 어떻게 하기로 했냐, 로마 카톨릭 교회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아니 아버지가 지금 다 수장령을 발표해갖고 그래서 국교회를 만들어놨는데 아닙니다, 난 다시 로마 카톨릭 교회로 돌아가겠습니다 합니다 하고 수백 명의 개신교인들을 화형으로 죽이고 신앙의 자를 완전히 짓밟는 그런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설교자들이 순교당하고 추방당하고 이러면서 지하로 숨어들고, 그래서 여긴 못 살겠구나 하고 다 유럽으로 넘어가서 스위스로도 가고 독일로도 가고 네덜란드로 가고 하는 이러한 일이 이제 생겼어요. 그래서 이런 그 피비린내 나는 5년간의 그 폭정을 거치면서 많은 신앙인들이 느낀 게 있어요. 그건 뭐냐, 국가가 교회의 머리가 될 때 이런 불행한 일이 생기는구나. 다시 말씀드릴게요. 국가가 교회 위에 서서 교회를 다스리게 될 때 이러한 피비린내 나는 불행한 일이 생기는구나 하는 걸 뼈저리게 이제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메리가 죽은 다음에 헨리 8세의 또 다른 딸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름이 엘리자베스 여왕이고 유명한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 무려 45년 동안 다스려서, 그래서 다시 어디로 돌려놨냐, 국교회로 다시 돌려놓은 거예요. 영국 국교회로. 그런데 여전히 누구예요? 엘리자베스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냥 국왕이지. 근데 국왕이 교회에 이 맨 꼭대기에서 교회를 다스리는 이와 같은 존재로 군림하는 그런 구조에 그와 같은 종교 형태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국가정책의 도구가 되고 예배와 교회의 틀이 국가에 의해서 규정되는, 국가가 이렇게 하라면 교회 예배 이렇게 들어야 되고 저렇게 하라면 이렇게 예배 들어야 되고 이렇게 교리문답서 읽으라면 이렇게 읽어야 되고 이런 일이 영국 국교회 안에 이제 생기게 되다 보니까 이런 가운데 영국에서 두 부류의 사람들이 이제 생겨난 겁니다. 하나는 이 영국 국교회 안에서 우리가 그래도 그 안에서 개혁을 좀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사람들이 퓨리탄이에요. 청교도. 청교도가 생겨났고, 다른 하나는 국가교회 자체가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그런 불법적인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우리는 국가교회에서 완전히 결별해서 성경대로 그냥 우리가 믿고 싶은 대로 믿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분리주의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성경대로 믿기 원하는 그 분리주의자들은 국가가 교회를 만들 수 없고 국가가 교회를 통치할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교회는 다시 태어난 사람들만의 자발적인 그런 모임이지 유아세례 받아서 그 사람이 국가교회의 일원이 되고 하는 거 이런 건 용납할 수가 없다. 이런 걸 이제 주장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단순히 그냥 저항한 게 아니라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그와 같은 그 영혼의 자유, 여기에서 나온 그런 열매였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뭐를 얘기하냐, 로마 교황이든 영국의 국왕이든 어떤 인간 권력도 신앙과 예배를 통제할 수 없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목사도 아니고 왕도 아니고 이 교황도 아니고 노회장도 아니고 교단장도 아니고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래서 초대교회 이후로 예수님의 그 신학교의 성도들이 지켜왔던 그런 그 믿음, 그렇죠?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이 드디어 영국 땅에도 이제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가운데 네덜란드로 도망갔다 그랬잖아요, 메리 여왕의 이와 같은 그 폭정 때문에. 그래서 네덜란드로 도망간 사람들 가운데 메노 시몬스의 그 재침례 교도들이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네덜란드에서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거기 유명한 사람이 한 사람이 존 스마이스라고 한 사람이고 다른 사람이 토마스 헬비즈라고 한 사람인데, 존 스마이스라고 한 사람이 네덜란드 땅에서 처음으로 영국 침례교회를 만듭니다. 네덜란드 땅에서.
그 다음에 1612년에 토마스 헬비지라고 한 사람이 네덜란드를 떠나서 영국에 와서 영국에서 처음으로 제너럴 베프티스트라고 하는 그 베프티스트 간판을 건 그와 같은 침례교회를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국가교회 체제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체제가 아니다. 오직 믿는 자만이 침례를 받고 그 믿는 자만이 침례를 받고 그 이후에 신약교회를 구성해야 된다. 이런 거 이제 이야기한 거예요.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다. 신약성경이 이야기하는 거다. 또 헬비즈는 국왕의 권위조차 양심을 강제할 수 없다. 그때 왕이 누구냐? 킹제임스예요. 킹제임스 1612년에 논문을 써서 제임스왕에 갖다 바칩니다. 영국의 왕이라 해도 인간의 영혼의 자유를 막을 수가 없다. 이런 걸 이제 외친 거예요. 그래서 이건 단순한 종교개혁이 아니라 양심의 자유와 신앙의 자발성을 회복한 진정한 교회운동, 이 회복운동이 이제 영국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영국의 침례교회가 이제 탄생이 되고 후대 자유교회운동이 이제 시작이 되고 이게 이제 미국으로 넘어가서 드디어 아직도 여러분 다 국가교회예요. 전 유럽이 아직도 국가교회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아직 이 아메리칸 땅에 여기도 아직 국가교회고, 자, 근데 이 침례교인들이 드디어 미국으로 이제 넘어가면서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국가와 그 다음에 교회가 분리되는 그런 일이 한 200년쯤 지나서 미국 땅에서 이제 생기게 된 겁니다. 자, 어떤 일이 생겼냐. 메이플라워, 여러분 청교도 이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하, 이 사람들이 1620년에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그래서 102명의 청교도 분리주의자들이 몰래 영국을 떠나서 이제 도저히 우리 믿음대로 살 수 없으니까 그래서 신대륙으로 가야 되겠다. 그 얘기 여러분 잘 들었잖아요. 자,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하나님께 예배할 자유를 얻기 위해서 신대륙으로 가는 건 좋은데 그 자유는 오직 자신들과 같은 신앙을 가진 자들만을 위한 자유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청교도만 믿어야 되는 거야? 청교도 그 신앙만 가져야지 다른 건 허용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이것만 가진 사람들 위한 그 자유를 이 땅에 이제 실현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신대륙에 도착해서 플리머스라는 걸 이제 세우고 그 다음에 매사추세츠 베이 식민지를 세우면서 성경대로 우리가 이 식민지를 운영해야 되겠다 말로는 그렇게 했는데 실상은 청교도 국가교회 체제로 그 식민지가 운영이 된 겁니다. 예배 방식, 신앙고백, 교회 회원 자격 등이 모두 식민지 정부에 의해서 규정이 된 대로만 해야 되는 거예요. 딴 방법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상상도 못한 일이에요. 이게 미국이나 이런 데서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 지금부터 400년 전에 그랬습니다. 400년 전에는. 그래서 교회는 국가의 손에 있었고 국가가 교회를 세우고 교회가 시민을 규제하는 그런 구조를 여기 보스턴 뉴 잉글랜드 지방에 처음에 정착한 이 청교들이 그와 같은 제도를 시행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청교도들은 로마 가톨릭과 영국 국교회를 떠나왔지만 그 신대륙 미국, 자유의 나라 미국에 가서 마음대로 자유롭게 믿음 생활하겠다고 왔는데 거기 가서는 또 새로운 형태의 국가교회를 세워버린 거예요. 국가교회를. 그러니까 이 청교들이 있는 데는 다른 사람들은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다른 믿음은 안 돼. 오직 청교도만 되는 거예요. 이걸 이제 미국 땅에 이제 세워놓은 거예요. 자, 이러니까 누가 등장을 하냐. 침례교인들이 이제 등장을 하면서 양심의 한 거라는데 거기에 이제 대표적으로 처음 나타난 사람의 이름이 로저 윌리엄스입니다. 로저 윌리엄스. 1603년에서 1683년까지 살았는데 이렇게 이제 신정국가 체제가 유지되는 가운데 영국 출신의 청교도 목사 로저 윌리엄스라는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언제 매사추세츠 주에 오냐? 1631년에 오게 됐습니다. 아, 거기 와서 식민지에 와서 봤더니 이 사람이 가장 반대한 게 영국에서는 뭐냐? 국가교회를 반대했거든요. 국가가 이 교회를 뭐 좌지우지하고 이런 건 안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여기 매사추세츠에 왔는데 아, 가서 보니까 그 청교도들이 자기가 그렇게 싫어하던 국가교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한 겁니다. 강제로 드리는 그런 예배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가증한 거다. 그럼 여러분 청교들이든 누구든지 거기 매사추세츠에 살려고 하면 청교들이 하라는 방법대로 예배를 드려야만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도 그렇게 읽고 교리문답서도 그렇게 읽고 그렇게 하라는 대로만 하니까 로저 윌리엄스가 이렇게 강제로 드리는 그런 예배는 하나님이 미워하는 가증한 거다.
국가는 인간의 몸을 다스릴 수 있으나 양심은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다, 이런 유명한 말을 하면서 세 가지를 강력히 주장한 거예요. 첫째, 국가는 교회를 세울 권리가 없으니까 국가와 교회가 분리가 돼야 된다. 신앙은 강제로 만들어질 수 있는 게 아니다. 자발적으로 믿는 거지. 그렇죠? 마지막으로 모든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섬길 자유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태어났다고 주장을 한 거예요. 얘기하니까 매사추세츠 당국이 보니까 누구야, 이단입니다. 이게 이단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단적 분리주의자라 규정하고 이 사람을 추방해요. 1635년에 그래서 윌리엄스가 추방을 당해서 눈 덮인 숨속을 헤매다가 누가 도움을 줬냐, 인디언들의 도움으로 살아나게 됩니다, 이 라저 윌리엄스가. 그리고 1636년에 로드 아일랜드 주라고 아시죠? 로드 아일랜드에 프라비던스 식민지를 세운 거예요. 프라비던스, 하나님의 섭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에 뭐가 있는 거예요? 신앙의 자유, 믿음의 자유, 이걸 가진 그런 도시를 만들게 된 거예요. 그러고선 로드 아일랜드 주의 헌장을 이렇게 만들어서 선포했어요. 이 땅에서는 어떤 사람도 종교 문제로 박해받지 않으며 모든 사람은 각자의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섬길 자유를 가진다. 여러분, 이게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어느 한 주가 이렇게 만들어주면서 그 주의 헌장이 이렇게 지금 선언한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아니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걸 뭘 이런 걸 선언할래 이렇게 하는데, 지금부터 400년 전에는 이걸 믿느냐 안 믿느냐가 생사를 가르는 그런 문제였다는 거예요. 생사를 가르는 그런 문제. 그래서 이것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정교분리 원칙이 실제 사회에 제도적으로 구현된 사례였다. 그래서 로드아일랜드 주에, 거기 가면 유명한 대학이 있어요. 브라운 대학이 있어요. 아이비리그 대학 중에. 그 브라운 대학이 침례교 대학입니다. 이 다 라저 윌리엄스하고 이렇게 관계가 돼서 그렇게 이제 된 거예요. 자, 그래서 1638년에 로드아일랜드 거기에 미국 최초의 침례교회를 라저 윌리엄스가 만들어요. 원래는 청교도 목사였는데 이거 뭐 유아세라는 거 보니까 아니고 가서 성경 읽어보니까 믿는 자만이 침례를 받게 되시죠 하니까 나는 침례교 목사가 돼야 되겠다 해서 1638년에 처음으로 미국 땅에 침례교회를 세우는 그런 일이 1638년에 이제 생긴 거예요. 자, 이렇게 돼서 처음에 미국이 뉴 잉글랜드 지방하고 저 밑에 버지니아하고 이렇게 이제 돼 있었습니다. 자, 17세기, 18세기 지나가면서 버지니아주에 있는 침례교인들이 엄청난 고통과 고난을 받으면서 종교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투쟁을 했습니다. 자, 1700년대 초반에 버지니아 식민지의 국교는 영국 국교예요. 저 위에 뉴 잉글랜드는 청교도, 예, 퓨리탄 그걸 하는 거고, 이 밑에 버지니아주는 국교가 영국 국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시민들이 국교회에 세금을 내고, 그 다음에 국교회에 속하지 않은 비국교도는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예배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배 허가를.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또 침례교 설교자들은 허가 없이 설교했던 이유로 채찍들 당하거나 감옥에 투옥이 되는 이와 같은 그 불이익을 당하게 된 겁니다. 이런 고난을 겪으면서 침례교인들이 뭐를 주장하기 시작했냐, 국가는 교회의 머리가 될 수 없다, 반드시 국가와 교회가 분리가 돼야 된다, 이런 신념. 너무나 많은 박해를 받으니까 이걸 굳게 붙들면서 이 자유를 얻기 위해서 청원서를 제출하고 정치 지도자들에게 이거를 열심히 설득을 시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버지니아 주의 그 침례교 목사들이 종교의 자유를 요구하면서 청원을 하고, 누구에게 특별히 영향을 많이 미쳤냐, 3대 대통령, 4대 대통령인 토마스 제퍼슨하고 제임스 매디슨에게 큰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777년에 제퍼슨이 버지니아주의 종교 자유법을 초안을 했어요. 버지니아주에서는 모두가 종교의 자유를 가질 수 있다. 침례교인들이 그 요구를 보니까 그게 맞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제 하고 1786년에 이걸 통과시켰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1787년에 미국의 헌법이 만들어집니다. 1787년에. 그러나 1788년에 비준이 되고 1789년에 드디어 미국 그 연방 13개 주에 헌법이 발효가 됐어요. 근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냐, 그 헌법 안에 개인의 자유가 명시가 되지 않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알기로는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뭐 집회 결사의 자유, 이게 명기가 되지 않으면 또 어떻게 돼요? 영국이나 뭐 옛날에 뭐 이 독일이나 이런 것처럼 또 국교회가 등장을 해갖고 국가와 교회가 하나가 되면 그럼 개인의 신앙의 자유를 다 뺏어갈 것 같으니까. 그래서 침례교인들이 또 열심히 제퍼슨하고 그 다음에 메디슨에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걸 반드시 명기해야 된다, 이런 운동이 이제 일어나서 하다 보니까 헌법이 비준이 되지 않을 그런 가능성이 생기니까 메디슨이라고 한 사람이 그러면 헌법을 이번에 비준을 해주면 그러면 반드시 그 조항을 넣는 수정헌법을 만들겠다, 이렇게 이제 하고 나서 이 그 결과 이제 드디어 수정헌법이 이제 만들어진 게 1791년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 수정헌법을 우리가 권리장전이라고 얘기해요. 그 권리장전은 뭘 얘기하냐? 개개인의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이런 모든 거를 그 안에 명기를 한 거예요. 국가가 그런 거에 와서 개인의 것을 뺏어가면 안 된다. 그래서 이 수정헌법의 제1조로 뭐로 명시를 했냐? 미국의 의회는 미국 시민들에게 국가 교회를 지정할 수 없다. 그걸 명기한 거예요. 미국의 의회는 이 나라 모든 사람들이 꼭 이것만을 믿어야 된다는 국가 교회를 지정하면 안 된다. 이게 1791년에 생긴 거예요. 1791년에. 그 이후에 전 세계에 나온 그런 모든 헌법들이 이것을 따라서 지금 종교의 자유, 양심의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그 안에 표기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런 그 권리장전이 만들어졌는데도 뉴잉글랜드 지방 이런 데서 여전히 침례교인들이 이 청교도들 때문에 박해를 받고 하니까 1802년에 제퍼슨이 코네티컷주의 댄베리 침례교회가 우리가 여전히 이런 핍박을 받고 있는데 국가와 교회가 좀 분리가 돼야 된다는 거, 여기에 대해서 편지를 좀 의견을 좀 달라고 이렇게 이제 해서 그때 유명한 댄베리 침례교회에 보내는 제퍼슨의 글이 나옵니다. 그 글이 뭐냐? 교회와 국가 사이에는 영원 무궁토록 분리의 벽이 세워졌다. 이거를 명기하는 놀라운 일이 미국 땅에서 이제 생기게 된 겁니다. 자, 결론의 말씀 드릴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 그렇죠? 이거 누리고 있는데 이게 루터나 칼빈이나 즈빙글리가 준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국가교회 틀 안에서 속박으로 몰아넣고 시민정부를 동원해서 저와 여러분이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걸 믿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든 그런 사람들이다. 거기에 머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교회, 목사, 그 다음에 성도들, 국민들이 그러한 체제 속에 머물면 안 돼요. 어디까지 가야 되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카이사라의 것들은 카이사라에게, 하나님의 것들은 하나님의 것들에게 대해서 교회와 국가가 서로 분리가 돼서 이 국가가 국가 교회를 지정할 수 없는 시스템이 되는 거, 이것이 진정한 신약 교회예요. 이렇게 될 때 첫 번째 어떤 일이 생기냐? 영혼의 자유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미국 침례교인들, 우리 침례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가치가 뭐냐? 영어로 soul liberty, 영혼의 자유. 내가 믿고 싶은 대로 성경도 해석할 수 있고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겁니다. 성경 그대로. 안 믿고 싶은 사람 안 믿다가 지옥에 가는 것도 그 자유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고 믿는 거예요. 강제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강제가 아니라 자발적인 선택이다. 따라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없는 그 조그만 그 아기에게 물을 뿌리고 너가 뭐 천국의 백성이 됐다 그러고 유아 세례주고 시민권 주고 하는 이런 건 자발적인 믿음의 고백과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효다. 이걸 지금 이야기한 겁니다. 두 번째, 복음 전파의 자유. 선교와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된 거예요. 누구든지 말씀 전할 수 있고 특히 그 이후에 이제 감리교가 등장을 해서 여러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선포하고 해서 미국에 또 감리교 운동이 또 일어나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서 침례교와 감리교가 미국에서 가장 큰 교파로 이제 등장을 이제 하게 됩니다. 세 번째, 교회의 자율성. 교회의 머리는 오직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교황이다, 교단장이다, 뭐 총회장이다 이렇게 해갖고 이런 거는 신약 성경에 나오지 않는 거다. 이거는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나오고 카톨릭 교회에서 나온 그런 사람들이 국가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룬 그런 시스템이지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교회는 독립교회다, 이런 걸 주장한 겁니다. 넷째, 문명의 발전을 이룬 거예요. 여러분, 교회, 기독교회가 들어가게 되면 문명의 발전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뭐냐? 신앙의 자유가 사상의 자유, 양심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 이렇게 돼서 인간을 속박에서 자유로 이끄는 그런 역할까지 해야 그게 예수님이 원하신 그런 신약교회에 정말 참된 그런 모습이잖아요. 인권의 발전도 이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이런 게 20세기, 21세기 이 문화의 근간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자유가 있으니까 뭐 핸드폰도 개발하고 모두 개발하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지, 국가가 통제라면 어떻게 해요? 국가가 하라는 것만 해야 되는데. 그런 데서는 문명이 발전하지 않는 거예요.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미완의 개혁을 이제 우리가 완성해야 되는 거예요. 루터, 칼빈, 츠빙글리는 이신칭의 복음을 회복하려고 노력했지만 여전히 국가교회를 떠나지 못했어요. 인간의 자유를 압박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16세기 종교개혁제들의 시대에 머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이후에 양심의 자유를 추구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그 성경신자들, 침례교인들, 재침례교인들 이런 사람이 박해를 받으면 그거를 성취해냈는가. 이렇게 해서 저 미국이라는 저 위대한 이런 국가를 만들고 이게 지금 한국에까지 와서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지금 마음대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 이런 걸 꼭 기억하고, 하나님은 역사 속의 성경적 분리주의자들 그리고 16세기의 재침례파, 17세, 19세기의 침례교도들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어야 이해하고 믿을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거든요. 그런 사람들만 미 침례를 받고 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이게 신약교회입니다. 양심의 자유, 그 다음에 성인들만의 침례, 회중통치. 그 전에는 회중통치가 아니라 저 위에서 찍어 내리는 대로 했거든요. 침례교회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회중통치를 하는 거예요. 회중들하고 같이 모든 걸 의논하고 같이 결정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회중통치 제도가 확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국가나 제도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야 됩니다. 우리 사랑침례교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금 한 17년, 18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여기까지 이제 왔는데, 정말 제가 여기서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우리가 여기 들어와서 믿음 생활하는데 정말 자유롭게 해라. 다만 여러분이 주장하거나 믿거나 하는 이런 모든 것이 여기 있는 대다수 사람들과 다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신사답게 나가서 여러분이 원하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교회를 하라는 거예요. 이게 영혼의 자유를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가져야 될 신사적인 그런 태도다. 제가 누누이 그걸 강조해서 싸우면 안 된다. 그분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고 여기 남아있는 사람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아, 구원받은 사람들끼리 그거 갖고 싸우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자기와 같은 믿음을 가진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그 사람들하고 갖고 평화롭게 믿음 생활하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 여기 있는 사람들이 교회 헌법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여기에 믿음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 이 사람들의 자유를 존중하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의. 그래서 여기에 있든지 나가서 믿음 생활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 받는 거예요. 그렇죠? 옳고 그런 건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의 양심이 투명한 가운데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회개 보고할 날이 있거든요. 인간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잘못할 수 있습니다. 틀릴 수가 있어요. 누구나. 그렇지만 이 교회라고 하는 이와 같은 그 조직체, 이런 올가니즘 아니면 올가니제이션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야 돼요. 어떻게? 자발적으로. 어디 한번 제가 뭐 킹잼 성경만 써야만 된다, 그렇죠? 이런 거 이야기한 적 없으면, 킹잼 성경이 좋으니까 여러분이 아는 대로 원하시는 대로 읽으라고 이야기하고, 언제 한번 강제로 구매하라고 한 적이 있어요? 원하시는 분들만 참조하시기 위해서 보라고 얘기했지. 그렇죠? 우리 교회만 와야만 구원받는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 없어요. 어디든지 가서 믿음 생활하는 게 다 여러분의 믿음의 자유고 양심의 자유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의 자유, 양심의 자유가 있듯이 여기 모여서 믿음 생활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믿음의 자유, 양심의 자유가 있으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양심의 자유 위배가 되면 그러면 원하시는 데 가서 평화롭게 양심의 자유를 따라서 믿음 생활을 해라. 이게 지금까지 지난 17년 동안 우리가 유지해온 그와 같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마땅하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약교회의 완성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진리를 알리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자유롭게 해야지 이 교회의 모든 제도 이런 것들이 여러분을 억압하는 속박의 이런 장치나 도구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 안에 들어와서 즐겁고 화평하게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자꾸 뭔가 자꾸 억눌러 갖고 그렇게 하면 그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신학교회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기억하면서 우리 교회가 왜 침례교회를 하고 있냐. 침례교 간판을 달아서 침례교회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초대교회부터 시작되어 온 줄기차게 그 믿음의 선진들, 성경신자들이 주장해 온 것이 뭐예요? 영혼의 자유를 가지고 신약 성경만, 이걸 우리의 절대적인 그런 권위, 물론 하나님의 말씀 전체가 다 하나님의 권위지만 신약교회를 운영할 때 이 신약교회 원리는 신약성경에서 나온다. 그렇죠? 믿는 자들만 침례를 받고 믿는 자들만 교회를 구성하고 회중통치를 하고 원하는 대로 원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런 지역교회를 할 수 있는 이런 거, 이거를 우리가 하기 위해서 지금 사랑침례교회에 모여있다는 거, 이걸 한번 좀 제가 말이 언변이 좀 부족해서 다 정확하게 이제 설명을 못했어요. 한번 목사가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바가 무엇인가, 이게 제대로 이해가 안 되고 그냥 교회만 다니고 그냥 구원만 받았다고 하면 속박 가운데 지내기가 너무 쉽습니다. 사람의 속박, 이것을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런 양심의 자유, 하나님 주신 천부적인 그런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 앞에 떳떳이 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